어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는 항상 이 걱정과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잘 되건 안 되건 항상 이 걱정 근심에 이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어두움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풍년이 왔습니다. 감장 농사를 했는데 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는 드디어 대박이 났으니 풍년이 왔으니 걱정 근심할 게 없겠네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자는 잘 되었지만 작년에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가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젠 감자가 없어서 썩을 감자가 없어서 돼지들 먹을 게 이제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근심하는 사람들 보면 이래도 걱정근심, 저래도 걱정근심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묻는다면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지금 요즘 걱정하며 근심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심리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현대인들은 일곱 가지 걱정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걱정, 실패에 대한 고민, 명예에 대한 고민, 건강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계가 깨질까봐 고민하고 늙는 것에 대한 고민, 자유를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이런 고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도 여기에 100% 적용하는 이런 항목들이었고 이러한 걱정, 근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는 이것에 함께 걱정 근심하며 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개가 걷히고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누군가가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으로 삶의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거리였는데 예수님 보니까 만 명 이상 모였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 보고, 야,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다 해결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병드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거예요.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 거예요. 겉도 뭐 째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이제 병 걸려도 걱정이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아니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도 막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이제 복권 당첨된 것 같은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할 이런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다, 너희들 떠날 거다,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수제자 베드로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덜컹하면서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근심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따지고 보면요, 분석해 보면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근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티벳 사람들이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얼마나 진리의 말인지 모릅니다. 해결될 거면은 걱정한다고 그게 뭐 더 잘 해결돼. 해결될 것이다, 그냥. 해결 안 될 일이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의 무의미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밤새 한잠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이런 결과로 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면요, 자주 밤을 새야죠. 그런데 밤을 샌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만 해친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해칩니다. 시카고 러시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1064명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에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들 중에 누가 알츠하이머, 치매라 그러죠? 치매병에 걸리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르신들, 예, 걱정, 근심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도 단축시키고요. 창조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걱정, 근심하게 되면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 이걸 뭐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는 그런 똑같은 근심을 하며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데미지가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7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안하며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나만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자꾸 근심하며 또 불안해하니까 심령이 상한대요. 우리 심령이 상하면요, 이게 육신이 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근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만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는요, 나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행복해지고 믿는 만큼 안심하며 살 수 있고 못 믿는 만큼 불안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데 파일럿들을 쫙 보니까 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저 사람이 이 비행기를 운전해서 한국까지 가야 되는데 북한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의심이 생겨요. 그럼 근심해서 그 비행기 탈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탑니다. 믿어야 타요. 믿음이 없으면요, 내내 불안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주방을 들여다보니까 아예 음식하는 분이 뭐 그냥 무섭게 생겼어요. 저분이 음식에 독을 넣진 않을까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요, 음식 즐기지 못합니다. 불행해야 해집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믿어야 행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야 행복하지요. 의심하기 시작하고 믿지 못하게 되면요, 불행해지고 불안입니다. 항상 불안.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합니다. 이 양반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불안합니다. 믿어야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걱정이 생기지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너희가 할 일은 나의 나라와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를 구하는 이런 삶만 살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하고 교회 오면 믿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믿어지지 않고 이 상황 하나님께서 잘 못 이해 못하실 것 같고 우리는 믿음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가 나의 근심 레벨을 결정합니다. 주님을 내가 100% 믿는다 하면요 나의 근심 걱정 100% 주님 것이 됩니다. 주님 믿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 걱정은 우리의 아직도 부족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근심거리가 뭔지 아셨어요. 제자들은 왜 근심하는가? 왜 근심하는가 하면요, 제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해서 세상 것을 잃는다 생각하니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린 혜택이 얼만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게 다 잃어버린다, 다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기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여서 세상에서 잃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하였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그곳에 가서 준비할 텐데 이제 아버지 집을 내가 준비해서 너희들을 내가 와서 다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잠깐 너희들이 혜택 누리던 거 잊어버렸다고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그곳을 향해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영광이 주어진다는 그 확신만 있다고 하면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이민자들은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그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뼈를 깎아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고생하더라도 극복하셨잖아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저도 남미 처음에 가서 이민자들의 이야기,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가서 잠깐 휴가 동안에 집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이민 오신 지 뭐 50년 되셨다, 뭐 60년 되셨다 이런 분들, 어르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참 이 개미약을 사야 되는데 개미약을 뭐라 그런지 몰라서 개미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에스토 죽는 신용하면서 이거 죽는 거 그래서 그러고 사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이유가 있다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너희들 잠깐 지금 어려움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너희들의 삶은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그것은 너희의 삶은 지금은 예고편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한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그랜캐니언가도 그렇고요, 뭐 옐로우스톤가도 그렇고 요세미티가도 그렇고 나이가라 폭포가도 그렇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볼 때 너무 감동받습니다. 6일 동안 만드신 게 이 정도라면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신 그 하늘나라는 어떨까? 전혀 감동의 얼굴도 없으시고 기대의 얼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 와, 여기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신 그 나라가 어떨까? 인간의 표현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요. 요한이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모든 보석을 다 동원해서 이런 뭐 멋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날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와서 너희들 그곳에 함께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영어에 the 자를 붙이면요. 오직 하나입니다. A가 아니에요. I am a way. 나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많은 진리 중에 나도 하나의 진리다가 아니에요. 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직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이고 나만이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고요.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합니까? 아니, 지금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도마는 참 솔직한 제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는 제자예요. 보통 제자 중에 그런 제자 있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예, 우린 좀 솔직해야 돼요.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랑 함께하면 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합니다. 돈이 행복의 길인가, 쾌락이 행복의 길인가, 명예를 얻는 것이 행복의 길인가, 자녀들이 행복해, 자녀들에게 나의 삶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 행복의 길인가, 많은 길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린다 하여도요,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부귀영화 다 누리고요, 참으로 뭐 여자들도 뭐 첩까지 해서 1,000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1,000명을 거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이것이 길인가, 이것이 행복인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헛되다고. 의미가 없다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vanity라는 단어도 쓰고 meaningless라는 단어도 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젊은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헛되더라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겠다고. 여러분, 밥 먹다 돛을 씹어봐야 그 씹는 맛을 압니까? 씹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 보고 이가 깨지는 거 보면서 저거 돛 씹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결론이 나는데, 내가 그 고통을 당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한번 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아, 물질 나도 한번 즐겨본 다음에 그 다음에 헛되도다라고 내가 결론 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지도 않은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걸어봤는데 그 길이 아니라 하는 길을 내가 한번 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길을 알고 계신 분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집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제일 길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는 제 차에 타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집에 확실히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가는 그 길 내가 함께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길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길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의 이 그 두목들을 보면요. 다들 자기들이 이 길을 안대요. 내가 안다.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이는요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God told me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 항상 그 말 다음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느냐고. 뭐 꿈에서 나타나셔서 위험합니다. 뭐 그냥 갑자기 운전하는데 감동이 와.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이 흑인 목사님 워디 마우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he Lord told me is no substitute for the Bible says.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묵시로 주시고 환상으로 주셨다는 이 말이 성경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길을 여러분 모르시면요. 성경 보세요. 괜히 사람들에게 뭐 길이 어딘지 아냐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길 좀 알려주세요. 성경 보세요. 가끔 이게 뭐 내가 길을 잘한다고 이렇게 좀 뽐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미 가면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미 가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해요. 길을 잃어버려서 물어보면요 자기 하던 일 다 놓고 나와서 알려줘요. 여기 가서 한 블락 가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가보면 아니에요. 모르면서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모른다 그러면은 좀 이게 창피해서 그런지 뭐 그냥 열정을 가지고 어떤 때는 지나가던 사람이 같이 그냥 뭐 가면 같이 뭐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가보면 아니에요.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또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짝퉁이 진품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이에요. 요즘 이 인터넷 보면은 거짓 뉴스가 많이 뜹니다. 이 거짓 뉴스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해갖고 유튜브에 띄워놓으면요 사람들이 믿어요. 인터넷에 뜬 거니까 이거 진짜겠지 하면서 믿어요. 거짓 뉴스가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또 나라의 이 뭐 방향도 막 휘청거리게 만드는지요. 독일에서는 거짓 뉴스를 이 인터넷에 띄우는 그것이 발각되면은 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 법으로다가 이제 다스리겠다고 해서 그만큼 거짓인지 진리인지 판단하기 힘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때가 바로 요즘 세대입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I am the truth. 오직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부모님과 면담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어떤 종교를 따를 것인지 그렇게 자기들은 자녀들에게 자유를 준다. 굉장히 쿨하게 들리죠. 이게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자유를 주겠다는 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예수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내가 알아서 찾으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려서 우리가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저희 선교 정책을 앞으로 어린아이에 초점을 두고 하자는 이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주면요, 그 심은 씨앗이 언젠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딱딱한 이 아주 강팍한 마음에 씨를 뿌리면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 그냥 주워먹는 것이 십중팔구예요. 어른은 참 힘듭니다. 벌써 굳어서 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복음을 심어주면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죠. 그러나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한때 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교회 멀리 떠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아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는 거 믿습니다. 지금 자라는 것이 좀 더뎌서 그렇지 주님, 꼭 그 씨앗이 죽지 않고 또 새가 와서 쪼아먹지 않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 골고다 십자가에서 또 한 번 죽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여도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아프다, 병 걸렸다, 가게가 매상이 떨어져서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염려하게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다, 에이, I don't care,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이 건강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박 목사 한국 간다고 아유 목사님 어떡하지요, 목사님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